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교회 탄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진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교회는 그렇게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을 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변화된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신 휴거를 생각할 때 바로 이 휴거라는 진리를 알게 된 교회는 또한 모든 지체들이 그 믿음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거나 또 이미 세상을 예수님 믿다가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거를 이제 알게 되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위에서 오실 그 날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죠. 영적인 깨어있음의 고죄에 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데 그래야 또한 소망이 밝아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 서신은 그렇게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휴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교회에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제가 기억할 때 1980년대 초에 가장 두드러졌던 영적 어떤 그런 도전들, 어떤 그런 분위기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이미넌스라 그러죠. 오시기 금방 이제 임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찬송 같은 것도 굉장히 어떤 그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가,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교회의 건강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영적 세계의 실체는 어떤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부흥회 같은 거, 사경회 같은 거에 많은 그런 주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돌아가서 생각을 아마 해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부흥회 하면은 아주 단골 찬송처럼 했던 게 있죠. 뭐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그렇죠? 그 뭐 빠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찬송, 뭐 교회에서 찬송할 때도 항상 그거는 항상 부르는 것이었고 그랬던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휴거를 주제로 한 영화도 그때 막 나왔습니다. 70년대에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종말을 주제로 한 이 소설과 같은 그 책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을 주제로 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이 쓴 Left Behind, 그 종말이죠. 종말. 그거 같은 거 이제 보잉 747기가 날아가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그 일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소설이지 그랬는데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막 더 많이 궁금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뉴욕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오랜 동안 롱런을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생활하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껴있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2000년도 들어서고요. 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이 되어서 돌아보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종말에 관한 경각심이 참 많이 무뎌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그죠? 뭐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것과 그 진리를 맞이하는 삶의 자세는 도리어 많이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데 올 것 같지는 않고 하여간 아직은 안 왔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닥치는 일들은 이거 너무도 큰 사건들이 갑자기 펑펑 여기서 저기서 터지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일에 바쁘다 보니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 오신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극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송을 우리가 접하시잖아요. 복음성화 같은 것도 오늘 우리 복음성화는 참 은혜의 그런 복음성과 찬송과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요 많이들 이 복음성가라든지 그런 분위기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과 많이 다르죠. 뭐 얼마 전까지 굉장히 엄청난 그런 전세계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힐송,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찬송이라든지 뭐 베델 뭐 처치 월십이라든지 둘 다 커다랗게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그 네 분의 어떤 그런 주님으로부터 신앙을 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다는 리더들이 그런 모습조차 보이는 일을 목격하고 그 네 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힐송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들이요 그런 찬성들 뭔가 몽환적이다 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꿈에 젖은 듯한 어떤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어떤 위로를 많이 찾는 어떤 그런 복음성가 분위기가 많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고 일어나 우리가 준비합시다 하는 그것보다는 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의 격려가 나에게 힘내라는 어떤 주님의 위로가 정말 간절합니다 하는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된 게 사실이에요. 둘 다 필요하죠, 그죠? 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의 그런 은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격려, 그것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의 날에 대하고 휴거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현재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중요하고 임박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이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한 다음에 곧 이어서 주님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날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주님의 날을 예배하며 살게 되면 휴거가 바로 그 앞에 있게 되는데 휴거 받을 때 우리는 이미 휴거도 준비가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언제 들림받을지 모르는 그런 삶에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 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저들이 이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날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읽으셨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도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할 때 그때와 시기가 다른 우리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때와 시기를 함께 말하는 부분은 바로 사도행전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노로 정하신 것이다. 즉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일어날 그런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주님의 날을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이제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이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직 예수님 오셨지만 아직 있지 않을 일,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아직 알 바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두 가지는 주님의 날에 분명한 중요한 성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날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의 날은 이러한 아주 중요한 성격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고 반드시 올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숨겨진 죄, 드러난 죄, 뭐 어떤 죄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그 기준에 벗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이 있을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 때와 시기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이 주님의 날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절인데요.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중요한데 더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잘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을 출신의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요. 이유가 바로 구약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구약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여러 시대를 거쳐서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미 주님의 날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어요. 주님의 날이 뭔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주님의 날의 핵심은 정의와 심판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모든 죄로 인해 무너진 모든 피조세계를 공평과 정의로우심으로 바로 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주님의 날이었거든요. 그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뭐 학개 선지자도 그렇고 그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에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제자들도 메시아라고 믿게 된 제자들이 주님의 날이 언제 옵니까? 라고 자꾸만 물어봤던 것입니다. 심판이 오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무너져야 그게 주님의 날의 성격과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재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그건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초림은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주께서 그들을 다 들어올리시기 위해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나를 구약 이 성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바로 그렇게 주님의 날, 그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된,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주님의 날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성경을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날. 예를 들어서 제가 적어놨지만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다른 표현이 많아요. 엘로힘이라든지 그런 표현도 있고 엘샤다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다 주님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신약 성경의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 주님의 날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은 성도의 이 구원의 그런 완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7절에는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올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해요. 그거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저희들 7절까지 죄송합니다. 10절까지 이왕이면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주님의 날은 오긴 뭘 오나 하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와는 달리 반드시 올 날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날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주님의 날의 아주 중요한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고 그날이 주님의 날이며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대상이 다릅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둠에 사는 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닥치며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어둠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주님의 날은 어떤 거냐면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파괴됨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사는 자들,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그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닥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2절에 보면은 하고 있죠.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다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도둑같이 오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24장의 기록입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복음서를 열어보시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같이 펼쳐주셔서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같이 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아니고 구약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밤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도둑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쓰셨습니다. 지금 바울사도도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둡죠. 이 주님께서 주님의 날이라는 그 분위기는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사실 당연히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 환호 속에 일어나야 하는 일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도 또 바울사도가 표현하는 주님의 날도 그렇게 따뜻하고 환영의 소리가 높고 축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부정적이고 겁이 나고 떨리는 분위기죠. 공포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날과 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도적의 얘기를 이제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도둑 맞아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많으세요? 절반이 훨씬 넘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자입니다. 도둑 맞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저 기분이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밤 문을 뜯고 들어오는 도둑을 만나신 경우도 있고 부재 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가져간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도둑이 들어왔을 때 아무도 어유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놀랐지만은 괜찮아요 어서 오시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보호의 벽이잖아요. 뭔가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계 그 시스템 같은 거, 알람 시스템을 뭐 2중, 3중으로 하기도 하고 안전을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둑 맞으면 그렇게 뭔가 소중한 어떤 그런 지켜진다는 그런 느낌이 확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오래전이지만은 제가 신혼 때였는데요. 제 아파트에 다른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어요. 다행히도 저희가 없었습니다. 근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요. 아파트니까 다 붙어 있잖아요. 어디를 다니면서 여러 집을 털었는데 이 통풍구를 통해서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다 통하니까. 그래서 한 뭐 네 다섯 집이 다 도둑 맞았어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도둑 맞은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필름까지 다 들고 가버려가지고 저희가 소중하게 좀 찍었던 필름도 사라지고 신혼 때 얼마나 열심히 찍었겠습니까? 소중하다고 사라져 버렸어요. 하여간 그 현장에 이제 도둑은 더 이상 없었어도요.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냥 한마디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도둑 맞으면 보안 시스템 철저히 해서 다음에 다시 당하지 않는 준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영적인 일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날이 오면 그 갑자기 당한 일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사는 사람은, 즉 다른 말로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은요, 어떤 착각 속에 살게 만드냐면, 세상이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평안해, 안전해, 이 정도면 됐어라는 분위기 속에 살면서 취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편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처럼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에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깨어있으라는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기뻐하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날이 오히려 어서 오길 고대하죠. 그러나 반면에 세상에 취해 살고,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고발하듯이 하나님이 오건 말건 개의치 않은 사람, 언제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 하면서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직도 세상은 뭐 별반 다를 거 없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닥치는 멸망이 갑작스러운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을 쓴 거는요, 의도가 있었던 표현입니다.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했던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의 유행어였어요. 로마 제국이 그 나라가, 정부가 유행시켰던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만나면 서로 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황제만세, 그렇게 말하도록 했던 거예요.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제국 시민들에게 로마야말로 평화와 이 안전의 보금자리라고 각인을 시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저기 인용을 해놨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 로마 이 사회 속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할 그때,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할 때, 그때에 주님의 날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황제 이 어거스트 시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자기의 평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이, 나는 이 로마라는 도시에 왔을 때 로마는 벽돌로 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보라, 모든 것이 대리석화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벽돌보다 대리석이 비싼 모양이죠. 네. 그걸 자랑을 했어요. 대리석의 도시다. 그런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런 제국의 물질 성취와 세상 욕구 만족으로 사람들이 취해 살게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서로 간에 말하고 살라, 그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제국의 이야기를 점점 이제는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허상을 바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거품과 같이 안개와 같이 덧없이 순간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순간 멸망할 일들이라는 것, 아무리 사람이 견고하게 만드는 일들이라고 해도 주님이 심판하신 순간은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순간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바로 그들이 크리스천들이었던 것입니다. 아,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주님의 날, 그 날이 로마의 어떤 영광도 금방 사라지게 만드는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어서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올 것에 잘 대비하고 사는 성령의 사람들, 그 성령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날이 그렇게 반드시 올 것을,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사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작은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날이 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절부터 8절의 그런 내용인데요. 세상에 취해 살지 않고 예수에 취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가르칩니다. 자,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래요. 즉 밤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않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않고, 형제자매,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날이 우리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어둠을 빛이라고 속이려고 해요. 그렇게 믿으라고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슬로건을 내걸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빛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진리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어둠이잖아요. 예수는 빛이신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죠. 근데 예수 없어도 빛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유행입니다. 예수만이 참빛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거짓을 계속해서 유행시키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들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둠을 낮이라고 생각하게 착각해 만들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어둠으로 오지 않아요. 사탄은요, 가짜 빛으로 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14절인데 제가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의 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자신들을 위해 일했던 자들이에요. 그 13절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참 빛인 것 같은데 결국 나타나는 것은 거짓된 그런 모습이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만을 하고 욕심만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게 어둠을 빛으로 가장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온 힘을 기울여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둠인지 뭐 낮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죠. 그냥 그 속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정말 더욱더 타겟으로 삼는 대상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둠을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참으로 그것이 엄청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밤을 낮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하는데요, 착각하고 살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안락에 취해 살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기에 연결이 돼버려요. 자, 평안하고요 안락한 생활을 싫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편한 거 싫은 사람도 있나요? 없을 겁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치고 편안함을 먼저 찾지 않고 불편함을 먼저 찾는 사람은 없어요. 불편하면 뭔가 좀 편하게 바꿔서 지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가전제품들 어때요? 요즘에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잖아요. 스마트한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말 다 스마트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장비들도 점점 스마트해지죠. 심지어 요즘에 집도 어떤 집이 있습니까? 스마트. 예. 그 말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계도 스마트 워치. 스마트 가발은 제가 본 적은 아직 없는데 뭐 안 나올 게 뭐 없는 것 같아요. 하면 다 나오겠죠.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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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스마트예요. 그게 분위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편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인생 성공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한 걸 더 누리고 있으면 I'm fine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 안락에 취해 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지금 성경이 경고해 주고 있는데 영적 걸음걸이가 갈짓자가 되기 쉽습니다. 갈짓자 아시죠? 영적 걸음걸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 무력화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무방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동행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 마음이 참 매진되기보다는요, 그런 일에 내 마음이 쓰여지기보다는 지금 세상에 더욱더 취해지는 거예요. 취해버립니다. 밤에 술에 취하는 것처럼 내 영이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 걸음이 바르게 가지 못합니다. 바르게 가야 할 텐데 자꾸만 다른 쪽으로 곁길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원해요, 사단은. 사단과 그 졸개들은 어떻게든지 밤을 낮이라고 받아들이도록 믿는 사람조차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세상의 일이 있고 사단의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날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살 수 있을까? 그 답이 결론적으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에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자녀로서 사는 모습이 8절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저 읽으실 때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군인의 용모죠. 군인의 용모. 갑옷 입고 투구 쓴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이 전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사를 얘기하면 뭔가 굉장히 그냥 움찔해지는 게 있어요. 그죠? 아, 이거 항상 전투야?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전사의 모습의 모델이 누굴까요? 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사의 모델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주님이 전체를 통해서 주께서 무장하신 그 모습이에요. 주께서는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투구를 쓰셨는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군대. 주의 군대라는 말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나와요. 주의 군대. 참, 예.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주의 군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천사죠.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딱 등장하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 편도 내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 천사장이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주께서는 반드시 주의 공의로 오심, 주의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주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한 동시에 주의 군대예요.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주의 군대예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에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영적 갑옷의 재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재료가 있죠. 뭐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세 가지는요, 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막는 일의 핵심들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믿음을 생각해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죠.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믿는 것이죠.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면 믿음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슴을 가리고 있는데 가슴의 그 열기를 열정을 잘 거룩한 열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열정이 식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렇듯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 쓰는 게 뭐죠? 소망. 그렇죠? 소망을 쓰는 것이죠.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의 미래에 준비해 주신 일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어둠에 걷는 자들과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삶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야 되지만 가슴만 뜨거우면은 잘못 속기가 쉬워요. 그렇죠? 막 지금 열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속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머리는 꽝정이 많이 있는데 가슴은 냉랭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여기 말씀 보면은 가슴을 가리고 또한 머리도 잘 보호하는 그와 같은 일로 사단의 생각을 속이려고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가슴은 무엇으로 가리고 계십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두 손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슴에. 지금 가슴을 가리고 있는 이 영적인 재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 가슴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 영혼에 이 가슴은 내 영혼의 이 heart 심장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머리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키는 것이 뭘까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뭐죠? 소망이에요. 소망.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가슴, 머리. 이게 바로 우리 주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흔들리거나 내 마음이 어지럽거나 내 생각에 교란이 올때 우리가 간단한 제스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가슴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주님의 날을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그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좀 크게 아멘. 예, 난내 자녀가 아팠으면 좋겠어. 뭐 이유가 있었으면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대부분 안 그래요.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기 원해요. 우리가 내 자녀가 건강하게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주시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거운 것이에요. 다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하나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돌아보는 때 정기적으로 필요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건강 자신하면 안 돼요. 그 얘기 많이 하죠. 아이, 건강 과신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그죠? 맞아요. 건강 자신할 수 없어요. 몸에, 그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적신하고 온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을 때 건강을 돌보게 되는 겁니다. 그 참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신호가 안 오면은요, 정말 아무리 무너져도 모른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영적 건강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정기적으로 돌아보게 하시는 순간, 그거는 몸의 건강 못지않게, 아니 사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타고난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이 연약하게 되실 때 아이 관리 안 해서 꼭 그러지는 마십시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영의 건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건강은 그렇지 않아요. 영의 건강은 주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스스로 잘 돌보도록 선택하러 가시는 거예요. 선택을 그렇게 바로 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우리를 건강, 영혼의 건강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 말씀은 언제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 살핀 휴거도 또 오늘 살핀 주님의 날이라는 성경 진리도 바로 이거예요. 영혼의 건강 검진. 영혼의 건강 검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와 같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우리가 대비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